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라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성경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뭐 한국 축구가 졌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영웅은 히딩크입니다. 전국에 히딩크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내막을 좀 살펴보면은 참 야비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그 감독으로 올 때만 해도 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건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언젠가 프랑스하고 평가전 할 때에 5대0으로 패했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5대0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놨거든요. 그때 사람들 마음에는 뭐 그러면 그렇지 쟤까지 이렇게 별 수 있나 뭐 이런 비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월드컵이 시작이 되고 맨 처음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니까 뭔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죠. 그리고 16강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히딩크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8강, 4강이 돼가지고 아예 이제 우리나라 영웅이 돼버린 것인데, 사실 사람들은 히딩크라는 그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 히딩크란 그 사람을 믿었다면은 월드컵 시작 전에 어떤 결과가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믿어줬어야 됩니다. 우린 당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린 당신한테 당신을 믿는다. 이게 이제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히딩크란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히딩크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타난 결과 때문에 히딩크란 사람 믿어지는 것뿐이죠. 결과가 좋으니까 뭐 16강도 하고 8강도 하고 4강도 하고 나니까 히딩크가 좋아지고 또 히딩크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축구가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뿐이지 절대로 히딩크란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히딩크란 사람을 믿는 것하고 나타난 결과 때문에 히딩크가 믿어지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히딩크란 사람을 믿는다 이것은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타난 결과 5대0인 10대0인지 간에 우린 당신을 믿겠다. 이게 히딩크란 사람을 믿는 것이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타난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좋지 못할 때에는 하루아침에 욕을 내버리고 비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 여론이 히딩크를 계속 붙들어야 된다, 계속 우리나라 감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를 계속 감독을 시켜가지고 4년 후에 다시 월드컵에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마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뭐 히딩크가 와가지고 한 500일 동안 훈련시켜서 4강까지 했으니까 다시 4년간 준비하고 훈련하면은 우승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4강이 아니고 16강 들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히딩크를 외칠 거냐 그런 얘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수박과 사탕이 있다고 했을 때에 수박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뭘 먼저 먹어야 됩니까? 수박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수박이 아무리 달달지라도 사탕과 달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탕을 먼저 먹어버리면 이 혀가 이미 사탕의 그 단맛을 기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박의 단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박과 사탕 가운데 이미 사탕 맛을 봐버린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 것을 단맛을 봐버렸다. 그러니까 다음에 사탕보다 더 단맛이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 그 달다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단맛에 길들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강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음에 결승전까지 나가서 우승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뭐 그 뭔가 잘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를 힘든다 그 말입니다. 이미 4강 맛을 본 사람들에게는 16강을 준다거나 8강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맛을 느끼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히든크란 그 사람이 만약 머리가 좋고 앞니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월드컵 끝나고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라 이리 생각합니다. 또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우리나라에게 첫 승이 아니고 16강, 8강, 4강이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굉장히 단맛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웅이 됐습니다. 히딩크가 계속해서 그 명성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의 히딩크 참 그 사람 영웅이다 이런 명성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모든 시합이 이겨야 돼요. 만약에 지거나 좋지 못한 성적을 낸다면 영웅 대접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건 비난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사람들은 히든크란 사람을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 때문에 히든크가 믿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4강이란 결과가 히든크면 다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겠기 때문에 성적이 만약에 좋지 못한다면 그 모든 믿음은 다 무너져버리고 남는 건 비난밖에 없어요. 욕하는 분께 안 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축구 감독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쓸쓸하게 우리나라를 땄다 그 말이죠. 히든크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야 지금 유명할 때 지금 몸까지 팍 올라 있을 때에 떠나는 게 낫지 성적 좋지 못해가지고 몸값 떨어지고 비난받으면서 떠날 필요가 뭐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실 4강까지 간 팀을 계속 맞는다 이건 굉장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4강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딩크가 머리가 좋고 앞니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떠날 거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히딩크가 떠나면은 누가 과연 한국의 감독으로 오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선생이 꼴찌인 학생을 가르치는 건 부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해줘도 그 표가 당장 드러나거든요. 40등에서 30등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4등에서 3등, 2등, 1등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4등인 학생을 맡아서 가르친다면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그 말입니다. 4강까지 간 한국 선수를 맡아 가르쳐는 다음에 16강에 못 부른다 그러면은 저 사람 히딩크도 못하다 그런 욕을 다 먹을 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사탕 맛을 먹은 사람에게 아무리 단 수박을 줘봐야 야 수박 달다 이런 말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탕보다 단 거 이걸 줘야 되는데 이 사탕보다 단 것은 만들기가 어디 쉽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달면 삼켜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관심은 히딩크란 사람이 과연 남을 건가 떠날까 이 관심입니다. 남는다면 과연 다음에 성적이 좋지 못할 때 우리나라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떠난다면 과연 누가 다음에 한국팀 맡을 것인가 이게 지금 제 관심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히딩크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 얘기가 말이죠. 마치 그 우리나라 히딩크가 되어 열심광하는 그런 내용과 흡사해요. 이 본문 내용이.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신단 말이죠. 12절을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명절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이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모일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남자들은 거의 다 모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온다 이런 말을 듣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말이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예수를 찬양한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호산나 뒤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에 나오니까 호산나가 마치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가대 이름 보면은 호산나 성가대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이 호산나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자기를 도울 메시아,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봤다, 그런 메시아로 환영을 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핍박받고 살아간 자기들을 구원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다 퍼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래요. 그 구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나사를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를 보면서 예수 죽으신을 보겠냐 그 말입니다.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죽은 나서 살았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이 감탄할 거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오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까닭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능력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 능력이 많은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를 향해 환영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 한마디로 우리는 당신 능력을 믿는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외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웅 같은 그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축구를 4강까지 가게 한 히든크를 온 한국 사람이 히든크 외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축구를 구원해달라 우리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 이런 것 같은 거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히든크의 능력을 믿는 것은 히든크 4강이라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저런 능력이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를 생각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들리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됐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를 버렸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한 게 다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 무너졌다.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능력자로 여기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붙들려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음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매겁고 나약한 사람이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 봤구나. 또 능력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우린 당시에 기대를 했는데 큰 기대를 했는데 와 우리 기대를 무너뜨리노. 거기에 대한 반감에 분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서 바라바를 살려라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때는 환영을 내다가 그렇게 안 보일 때 버렸다. 우린 그러지 말자. 끝까지 예수를 따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도 예수를 버리지 말자. 의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환영한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뭘 기대했느냐. 왜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 결국 자기들 기대가 무너진 것이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께 가진 기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졌다 그런 얘기죠. 본문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 구원을 내다봤어요. 죄인된 자기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고통의 삶에서 해방시켜줄 그 구원 예수를 그렇게 봤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행한 능력 예수님이 보여준 것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했고 소경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중풍병이 고치고 또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그 능력을 보고 듣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줄 아신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고 그런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로마를 무너뜨릴 힘이 있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 가진 그들의 기대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모습은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온다 그 말입니다. 어린 나귀 어른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예수의 능력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탄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사용으로는 말을 조금씩 기르고 가질 수 있지만은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는 말을 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이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위해서 말을 기르겠다 이런 얘기는 결국 자기들 스스로 힘을 키우겠다 힘을 가져보겠다 이런 의도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말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수도 알 수 있듯이 병거 말을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전쟁과 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아주 건장한 말, 전투용 말 이걸 타고 예루살렘 오셨다면 마치 힘 있는 영웅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시는 이런 것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단 말이죠. 나귀는 전쟁용이 아닙니다. 그냥 농사나 짓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동물이 나귀예요. 더군다나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쓰기까지 부족하다. 아주 힘없는 그런 나약한 동물,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힘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쫙 들어오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실 일은 세상이 힘으로 이룬 일과는 거리가 멀다, 이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능력과 힘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목적하고 사람들이 예수께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얘기죠.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고 또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줄 수 없는 예수다, 이걸 알았을 때에 예수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런 사람의 속성 때문에 히딩크에게서 기대한 걸 얻지 못할 때 결국 사람들이 히딩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걸 가지고 예수의 겸손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예수처럼 겸손하자,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차를 타도 고급차 타지 말고 소형차를 타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고급차를 타는 것을 마치 말을 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소형차를 타면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고급차 안 타고 소형차를 탔으니까 우리도 소형차를 타는 것이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것하고 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는 그냥 형편대로 타면 되는 거죠. 형편되면 고급차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 결승까지 하기를 기도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8강, 4강, 왜 사람 여기 열망을 합니까?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 이 증거가 4강이 우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강한 것을 원하고 즐기는,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에게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린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이 예수에게서 얻어지지 아니할 때 우린 예수를 버려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좋은 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별로 좋은 거 주어지지 않을 때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뭐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뭔가 좋은 것을 주었을 때에 그게 좋아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줘야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손에 지어진 좋은 것 때문에 예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좀 만약에 손에 지어진 좋은 게 없을 때는 하루아침에 예수에 대한 마음을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라, 그 말이죠.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결과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나타난 결과 때문에 예수가 좋은 이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 여러분들이 내가 신자인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망에 처한 죄인된 자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겠다는데 그것보다 귀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 결국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그 멸망이라는 그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이 좋은 것에만 눈독을 들이고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걸 기대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에게서.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유대인처럼 너무 쉽게 호산나를 외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았던 걸 기억하면서 예수를 버리는 길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는 삶에서 있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예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예수가 좋아지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예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 그건 예수를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냥 단지 나에게 주어진 게 좋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가 좋은 분으로 느껴질 뿐이다. 그건 신앙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분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단맛을 기억하지를 마십시오. 인생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근데 쓴맛은 피하고 단맛만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에 대해 실망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단맛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쓴맛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쓴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그 나라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붙들어 놓기 위한 그것 때문에 인생의 단맛도 있게 하시고 쓴맛도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인생에 단맛만 기대하고 살아간다면은 단맛이 있으면 감사하다가 쓴맛이 주어진다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만만 남는 흐려한 모습밖에 안 보일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맛을 주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예수 따라가는 것 이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맛이고 뭐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내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신자는 인생에 쓴맛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도 그저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누리는 그러한 삶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어떤 맛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십자가하신 그 예수님 그분만을 보면 되는 것이죠. 단맛이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의 인생이다 이걸 잊지를 아니한다면 그 좋은 게 있다 그 속에서 십자가하시고 피 흘린 그 예수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단맛 때문에 예수가 좋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좀 감사하는 그게 변함이 없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강한 힘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이 하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쫓아나와서 나를 세상에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 이 땅에 좋은 걸 달라 이러한 쓸데없는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인된 나에게 있어서 주의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거듭 생각할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배우에는 우리 주 여호와 계신다는 걸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단맛과 쓴맛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식이 있는지 간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죄인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항상 그 사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오신 그 주님만 보고 주님으로만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인생의 쓴맛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